오늘 살펴보는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마지막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이제 15절 때가 제3시다.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래서 아침 9시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니까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 구약에 보면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무엇을 통해 설명을 하느냐, 구약에 기록된 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요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말세. 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많은 뜻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참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수면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창조되고 텅 비어 있던 곳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부어주리니 이 말은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여름 되면 이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열대성 폭우와 같이 모든 육체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게 이제 강조점은 너희의 아들들 그리고 너희의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부어지고 여자들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까 더 이상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계급과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뭔가 하면 예언과 그리고 환상과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져서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하늘에서도 기사가 베풀어지고 땅에서도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해석은 여기 피, 불, 연기 이것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불타게 되고 연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절을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재지변을 뜻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격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천재지변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격변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격변의 시대, 그리고 반역의 시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대, 바로 그 시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시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은 뭔가 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걸 통해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부딪히게 될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굴복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요엘서의 사건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도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다음에 22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22절을 통해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2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구원자는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누가 증언하셨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셨느냐? 큰 권능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서 베푸시는 걸 통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큰 권능, 기사, 표적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큰 기사를 생각한다면 큰 권능은 무엇에 대한 강조점이 있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데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어디 강조점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기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심오한 영적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것을 강조할 때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표적을 행하셨고 기사를 행하셨고 큰 권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하셨는데,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해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앞부분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은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였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한 다음에 24절, 사실 중요한 단어가 빠졌는데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기 풀었다는 말은 사망의 그 고통, 사망을 예수님이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을 끝장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였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Because,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어감이 셉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메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제 25절부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했느냐?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성경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8절, 이제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은 예수님을 가르켜 이야기했다.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순간, 위태한 상황 속에 다윗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위태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다윗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랄지라도 그분은 우리 오른편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생명이 위협받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도 생명의 위협 속에 빠져있는 육체도 어떻게 됐죠?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빠져있던 그 육체까지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27절 이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에 음부는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편에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도록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 후에 찾아오는 부패 과정입니다. 죽고 나면 사람은 썩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패 과정,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야 그 생명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썩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의 거룩한 자들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죽음 썩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희망에 거하게 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28절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 이거는 뭐 살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그 주님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처음은 자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다음에 베드로는 해설을 합니다. 해설. 이 시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29절, 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내가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6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다윗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윗은, 이 시를 노래했던 다윗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30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 디디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것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그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언약은 뭔가 하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신 다음에 그 거절하셨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셔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과는 달리 너의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마침내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이 고민했던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려면 한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30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영원한 그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사인은 무엇이냐?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했는데 이제 32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를 결론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로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 3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천,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의 자리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33절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나누어 주잖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 전리품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밝혀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천 높아지심, 이건 역시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예언되어진 말씀, 다윗을 통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절부터 35절까지는 또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두 분이 나오시죠.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에게 성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너의 발 아래 있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라고 불려지는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 다윗은 하늘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친히 말하며 예언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큐리오스입니다. 주는 뭔고 하면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어졌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항상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걸 통해 바로 이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항상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풀어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이 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 붙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까지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광신자가 되고 사람이 비성적이 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가장 명확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말씀 충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 삶을 불태우고 그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권세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말씀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같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충만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의 눈앞에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사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같은 결론이죠. 우리는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말씀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찬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황이 압도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절기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